2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케 하되 어떤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살며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삶이 그 안에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과 더 큰 감사하는 제목들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여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6문이 있습니다. 56문 제가 읽고 우리 한 답을 같이 해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미대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사도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교회 된 자들 성도 된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가 이제 사도신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복, 곧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 세 가지가 죄 용서, 죄를 사함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56문, 57문, 58문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제 답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이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내가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항상 우리가 거기에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서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나의 어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죄 또는 큰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든 죄, 또 특별히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죄의 용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 사함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함을 얻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리문답서 전체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믿음에 관한 교리에서도 등장하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기에도 이 죄를 사함받음이 나와 있고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거기에도 이 죄를 사함받음이 나와 있습니다. 성례, 우리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 다 죄를 사함받는 것에 다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천국 열쇠에 관한 교리, 우리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관한 교리, 또에도 여기도 나타납니다. 또 기도에 관한 교리, 기도에도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있죠. 그래서 이 전체에 죄를 사함받는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용서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 제목을 제 기억이 맞을 건데요. 제가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제 그 영화는 뭐 아시는 분들고 또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 극중 이름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배우 이름은 제가 아는데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유괴를 당하여 죽임을 당한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핵심은 이제 그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그 범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딱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정확한 대사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용서하러 갔던 그 전도는 그 극중에서 어쨌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막 그 삶이 망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청준 소설가인가요?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을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걸 영화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제 한국 역사는 참 불행한 역사이죠. 뭐 일제 시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또 여러 막 현대 한국사 여러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족사 전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도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러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사회 분위기가 그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용서해라.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 어떤 모순점을 느껴서 소설을 쓰고 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보여준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온 배경에는 정작 그렇게 죄를 저지른 이들, 어떤 상처를 준 이들은 정작 그냥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용서하는 것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이지만 어쨌든 뭐 성경에도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그 엄청난 일에 대하여 마치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이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 것이고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에서 무슨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갚을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상황까지 하죠. 뭐 그것이 일부러 그런 고의였는지 아니면 고의가 아니었는데 된 일인지에 따라서 갚을 것이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결론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합당한 배상을 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또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합당한 물질적인 배상이 있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할 때 그 여기서 죄는 사실은 빚입니다. 빚. 우리가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주님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합당한 배상, 개인 간의 합당한 배상이 있고 그것은 개인 간에 누군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것은 그 상처 받은 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이고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상처 준 그 대상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그 챕터의 마지막에 사람끼리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상처를 입혔다면, 개인적으로 범죄했다면, 그 사람은 그 개인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준 어떤 공동체, 상처를 준 어떤 대상, 개인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상처를 준 그 일은 사람만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4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개의 시죠. 회개의 시에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것이 나는 이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했으니까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나는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이런 뜻인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과 함께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다윗이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권력이 있거나 무슨 권세가 있으면 뭐 그럴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고대에 왕이 뭐 그 정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뭐 큰 죄겠는가? 뭐 주위에 있는 그 뭐 신하들도 아랫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권력이 얼만데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람을 해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한 일인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한 일이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한 일이었다. 이 깨달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사람끼리 저지른 그 범죄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그 죄가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배신한 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향한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여 저지른다고 생각한 그 모든 죄가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저지른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범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안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그냥 왕으로서 그냥 내가 그냥 권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냥 그 일이 사실은 내가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물질적 손해는 깊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뭐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뭐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는데 갑자기 말다툼을 하다가 참을성이 많이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흉기를 가져와서 막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읽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 무시를 당한다는 것, 내가 자존심을 당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이렇게 상처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대부분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무시입니다, 무시. 무시. 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서로 존경하라. 왜냐하면 존경이 없는 사랑은 없거든요. 이 시대는 존경이 다 사라졌어요. 가정 안에, 부부 간에.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라가 먼저다. 이랬다는 것이죠. 서로가 존경하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깨졌을 경우에는 큰 상처를 입고 뭡니까? 정말 끔찍한, 내가 갚아주리라 하면서 끔찍한 방식으로 갚아주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죠. 네, 우리가,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존심을 상처를 입게 되면, 아, 영찬님, 내가 언젠가 한번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 이제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공의를 다, 헤쳐버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갚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 우리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도 결국 그 죄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요. 그 사람을 무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편이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교회 종들이 그 사죄를 선언할 때 그 교회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죄를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며 사람에 대하여 범죄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행한 일은 다 주님께 행한 일입니다.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한 그 모든 죄도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 죄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 사람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개인의 배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죄 지은 일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엄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무엇인가?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해 용서함 받는 일,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벌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섰을 때 죄가 사함받아서 형벌받을 어떤 이유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용서받는 죄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용서받는 죄는 무엇인가? 용서받는 죄는 모든 죄요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신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3절 말씀, 10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용서받았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철중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사셀 염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다 안수하여 다 이렇게 놓으면 그 가서 광야에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떠나게 해야 되는 그 죄악이 멀리 떠나는 그 대속죄일의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죠. 우리 용서는 겁니다. 죄가 떠나서 더 이상 나에게 그 죄가가 없습니다. 다 멀리 갔습니다. 요리문답서는 이 모든 죄에 추가하여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도 용서받는 죄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이 자범죄가 죄책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죄악된 본성도 죄책을 불러오는 죄요. 이것도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책 있는 죄요. 이것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은 평생 계속되어서 죽어야지 끝납니다. 죽어야지 끝나서 죽어야지 끝난다. 이 죄악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며 죄책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죄악된 본성이 이 부패가 용서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자인데 내가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갖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도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서의 이 문구, 그러니까 일평생 쌓아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이란 이 문구는 이 죄사함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아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오해. 그런 이단들 보면 그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막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내가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 참된 신자는 평생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래서 이 내가 죄악된 본성과 싸운다. 죄는 사함 받았는데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아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 안에 거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오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표,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증표, 곧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이냐면 그 신자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도 다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신자는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안에 나는 거기에도 아무 상관없다. 이건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용서함 받았는데 죄악된 본성과 싸워요.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그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 하나 그리스도의 그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죄사함이란 죄된 행위를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행을 사하실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다 아신데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다는데 그것과 뭐 그 전지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걸 포기하신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벌하실 것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의 기록에서 벌을 줘야 되는 범죄의 기록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 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형벌 줄 죄가 발견하지 결국 형벌할 죄를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발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말하신다 하잖아요. 죄를 도말하신다. 지우셨다는 거 지우셨다. 그래서 지우셨기 때문에 벌 줄 게 없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벌 줄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십니다. 전가하신다. 그 신자는 단순히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가 다 덧입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단순히 타락자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그 은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벌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고 오히려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이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완전함으로 우린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없고 정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요 경고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죠. 징계도 주시고 경고도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참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소유, 지식의 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죄 용서를 내가 얼마나 구하는가, 죄 용서를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가, 받아들이는가, 누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는 이 죄사함을 감사히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면서, 누리시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죄악된 본성과 싸우시면서 누리시는, 네,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고, 주여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이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발견되며, 주여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하나이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며 다 용서받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며,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과연 사랑받기 합당한 완전한 의인이구나, 나의 자녀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며 생각할 때, 주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날로날로 더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싸우며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그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